마태복음 48번 메시지 영광에 이르는 노정 7번째 영광의 노정 위에서 우리는 배척당함과 필요의 결핍과 바다 위에서의 폭풍과 종교로부터의 비난을 겪으며 그런 다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가를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먹은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단체적인 먹음과 누룩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노정, 즉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는가와 종교적인 누룩을 조심함과 청명한 하늘 아래 있기를 배웠을 때에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러한 곳에 이르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단지 부스러기로서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하고 끝없고 무한량한 생명의 공급으로서 단체적인 방법으로도 먹습니다. 오직 그럴 때라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으며 어떻게 무한량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가이며 둘째는 모든 종교적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가 청명한 하늘 아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종교적인 안개가 있는 상황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곳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어지는 계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풍성한 공급이 있으며 물론 청명한 하늘을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안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취함.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과 16장 21절부터 28절 사이의 연관,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과 십자가의 길에 관한 말씀 사이의 연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교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개척자요 선주자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해방되시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심. 21절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여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위대한 비밀이 계시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이 밝혀집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종교의 중심지에 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부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먼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에 이어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빛비춤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본 후에 십자가의 길을 취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할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고 바르며 또 유용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누림과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보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는 붙잡았지만 부활의 문제는 소홀히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리라는 것은 들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은 듣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분이 제3일에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관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주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리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에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취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거듭하여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반복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주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첫 번째 것은 붙잡았으나 두 번째 것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천연적인 관념을 통하여 사탄이 그리스도를 좌절시키려고 함.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말하되 주여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천연적인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담대했고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없다면 물론 매우 많은 계시들을 갖지 못했을 것인데 이는 그의 담대함을 통하여 빚어진 실수들로 말미암아 많은 계시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고 있을 때 그의 표현은 사탄에게 속했던 어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주 선하게 들렸지만 그것은 사실상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당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23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들에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에 두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임을 인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 사탄과 하나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들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들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을 넘어뜨리는 자인 사탄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를 따름.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아를 부인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생명, 곧 타고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세 가지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자아와 혼생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아의 표현이고 우리의 자아는 우리 혼생명의 체현입니다. 우리 혼생명은 우리의 자아에 의해 체현되고 살아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관념과 의견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들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들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표현하고 행동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의 혼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도리어 잃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혼의 생명을 잃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구절들에서 네 가지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 생각, 자아, 혼생명입니다. 이 메시지는 주로 이 네 가지 것들, 생각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관계됩니다. 생각은 자아의 표현이며 자아는 혼생명의 체현입니다. 혼생명은 자아에 의해 살아내어지며 자아는 생각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생각이 사고하는 것이나 고려하는 것이 의견이나 사상 또는 관념입니다. 생각의 의견과 사상과 관념이 자아의 표현이요 혼생명의 체현입니다. 혼생명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체현되는 것처럼 자아 안에서 체현됩니다. 혼생명은 아버지와 같고 자아는 아들과 같으며 생각은 영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 자아, 혼생명의 삼일성을 갖습니다. 근본인 혼생명은 생각 안에서 표현되는 자아 안에서 체현됩니다. 아마 당신은 결코 전에는 당신의 생각이 자아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자아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연적인 의견과 관념과 사상과 사고들은 소극적인 것들인데 이는 그것들이 자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혼은 자아 안에서 체현되며 자아를 통하여 살아내어지며 자아는 의견 안에서 표현됩니다. 자아가 의견으로서 생각을 통하여 표현될 때 그것이 사탄입니다. 나는 나의 의견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해를 통하여 나는 천연적인 의견이나 관념이 사탄의 화신이라는 것을 보도록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성경에서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23절에서 베드로와 사탄은 베드로의 자아로 충만한 의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사탄이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혼생명은 자아 안에서 체현되며 자아는 생각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자아가 하나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것이 사탄의 화신입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의 의견이 사탄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해했으리라는 것에 대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이 사탄의 화신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보다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천연적인 관념의 표현은 사탄적인 영감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의견이 사탄의 영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극도로 사용한다면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탄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면 당신은 사탄의 표현이 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나치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문맥에 따라 이 구절들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생각이 자아의 표현이며 자아는 혼생명의 체현이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볼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죽이고 끝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를 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먼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 오늘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단지 고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 부분에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암시합니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끝내고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에는 고통의 관념이 없으며 그분의 관념은 죽이는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 예수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계셨을 때 그분은 계속적으로 죽임 아래 계셨지 고통 아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단지 고통에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주 예수는 침례 받으신 후 즉시 십자가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례는 어떤 사람이 죽음 안으로 넣어져 끝나고 매장됨을 의미합니다. 침례 받으신 후로부터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십자가 아래 두셨으며 자기 자신을 그곳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짐이 먼저이며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인데 이는 우리가 먼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 잘못된 관념은 천주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관념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 죽음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나의 혼생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천연적인 생명과 나의 온 존재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죽음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을 때 나는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친절한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녀가 불친절한 남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는 그것이 자아와 혼생명과 천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장되고 침례받고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끝남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죽은 사람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굳게 하기란 불가능한데, 이는 그의 생각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을 여전히 굳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당신이 공동묘지에 장사된 사람들의 생각을 굳게 하려 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 찾아왔어. 물론 모두 죽었고 우리의 생각은 멈추어졌으며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소. 당신은 우리의 생각을 굽히려고 올 필요가 없어.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친다면 물론 공동묘지에 장사된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죽음 아래 누워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적극적임으로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빠른 형제들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빠른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이는 그들이 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 회복 안에 그러한 형제들이 없다면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제들로 인해 회복 안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이는 죄수님이 그토록 상당한 정도까지 계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빠른 사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빠른 베드로들은 끝나야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해야 하며 십자가의 죽음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축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노정을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길은 단지 배척당하고 필요의 결핍을 체험하고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고 종교의 비난을 당하고 무한량한 생명의 공급으로서 주 예수를 먹는 것을 배우고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보는 것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끝남이 필요합니다. 영광으로 가는 노정의 종착역은 자아를 끝냄의 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시된 관점은 놀랍습니다. 마태의 관점은 배척, 필요, 폭풍, 종교로부터의 송사, 누룩, 사탄, 자아, 생각, 혼생명을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른다면 당신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걸음은 자아를 끝내는 것입니다. 단지 배척을 통과하거나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있어서 주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폭풍이 이는 바다를 견디고 외적인 것들에 대한 종교적인 송사를 처리하며 그리스도를 먹고 누룩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영광으로 가는 노정은 끝남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탄이 배척이나 폭풍이나 송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상 사탄은 이러한 것들 안에 있지 않고 그 대신 귀신들만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배척과 폭풍과 종교적인 송사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왕인 사탄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자아, 당신의 혼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배척을 싫어하기보다 더욱 당신의 자아를 싫어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교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두려워하는데 이는 자기 안에 가장 강한 교황인 자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간교하고 감추어진 원수, 심지어 대적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따라서 영광으로 가는 노정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자아는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표현된 의견과 관념과 사상 안에서 활동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나누어지는 이유는 다른 의견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의견으로 조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으로 가는 노정을 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아를 죽음의 끝내말에 간수하는 것임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내는 죽음이며 물론 이 끝내의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는 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끝내심 아래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사상도 의견도 관념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온 생애 동안 끝남의 장소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끝냄을 뒤따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끝내심 아래 간수할 때 자연히 우리의 영 안에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반응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교회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끝냄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길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외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이래로 우리는 내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이 부활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따릅니다.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 생명을 잃으면 찾을 것임. 25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혼 생명을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의 혼을 구원한다면 물론 장차 오는 시대에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물론 장차 오는 시대에 왕국의 누림에서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혼 생명을 잃고서 온 세상을 얻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 26절에서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 생명과 바꾸겠느냐? 오늘날의 혼 생명의 누림은 세상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혼의 누림을 위하여 세상을 얻는 것은 장차 오는 왕국의 누림 안에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시대에 혼 생명의 누림을 잃으면서 이 시대의 혼 생명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장차 오는 시대에서의 혼 생명의 누림과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왕국의 보상. 27절은 이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처음에 있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27절에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상이 25절과 26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의 혼을 구원하느냐 잃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상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졌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아래 간직하느냐 않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혼생명을 구원하느냐, 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이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주님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의 누림을 잃음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면 그분은 왕국에서 혼의 누림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행함을 따라. 27절에서 주님은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혼생명을 잃느냐 구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는 관계없을 것이지만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경륜적인 보상과는 매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보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휴거된 후에 일어날 것임을 가리킵니다. 왕국에 나타남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임. 주님의 상은 왕국 안으로 들어감일 것이며 왕국의 나타남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28절에서 왕국의 나타남을 언급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산 위에서의 변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변형은 그분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국의 나타남의 축소형이었던 그리스도의 변형을 지적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왕국의 나타남은 영광으로 가는 노정에서 십자가의 죽음 아래 머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랑스러운 이들은 왕국의 나타남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